군함 두 척이 28일 타이완 해협 공회를 통과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이달 초 타이완 방문 이후 미중 갈등이 고조된 이후 첫 통과입니다. 미 해군 실험대는 이날 성명에서 챈슬러빌 함과 앤티넘 함 등 미 순양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 국제 수역을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대는 이번 항해가 국제법에 따른 일상적인 통과이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은 관할하는 중국 동부전구 대변인은 미 순양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며 공개적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부전구 부대는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그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미 해군 군함 두 척이 남쪽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다고 확인하며 관련 움직임을 주지하고 있으며 모든 상황이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날 타이완 주변 지역에서 중국 군용기 21대와 중국 해군 함정 5척이 탐지됐다고 타이완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가 발사를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아르테미스 1호 로켓이 발사 46시간여를 앞둔 27일 오전 9시 53분 공식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약 50여 년 만에 재개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인 캡슐 오리온이 약 42일에 걸쳐 달 궤도까지 다녀오는 시험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리온을 탑재한 대형 로켓인 우주 발사 시스템은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너버럴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29일 오전 8시 33분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번 항행에 성공하면 우주선이 정거장에 도킹하지 않고 우주에 머문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미국과 함께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참여하는 유인 달 탐사 계획으로 달 궤도에 우주 정거장을 짓고 달 표면에는 유인 달 기지를 건설해 우주 환경에서 각종 실험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지난 6월 시작된 우기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 등으로 현재까지 천여 명이 사망하고 3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27일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홍수로 인해 지난 하루 동안 119명이 추가로 사망해 누적 사망자가 1,033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 레흐만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은 방대한 규모의 인도주의적 재앙이라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피난처조차 찾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식량도 없이 고립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남부 지역은 대부분이 물에 잠기면서 전체 인구의 15%에 이르는 약 3,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키스탄 총리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네 번째 한국 출신 추기경이 탄생했습니다. 로마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에서는 27일 한국 출신인 유흥식 나자로 추기경의 서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은 지난 5월 29일 함께 추기경에 임명된 19명의 성직자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례 속에 서임식을 마침으로써 정식으로 로마 교회 추기경단의 일원이 됐습니다. 한국 출신의 추기경은 선종한 김수환 스테파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과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27일 무력 충돌이 발생해 1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AP통신 등은 리비아 보건부를 인용해 이날 수도 트로폴리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민간인 17명을 포함해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140여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충돌이 일어난 일대에 거주하는 64가구가 급히 대피했으며 트로폴리의 병원과 의료센터도 폭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충돌이 트로폴리의 본부를 둔 리비아 통합정부와 동부를 장악한 군벌 간의 권력투쟁의 연장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엔은 이날 양측에 즉각적인 교전 중지와 함께 민간인 지구를 겨냥한 폭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22일 미 한 연합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국교 수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선언문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2일 시작된 미한연합훈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훈련 명칭이 을지 프리덤 쉴드, UFS, 다시 말하면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연합훈련인데요. 이번 훈련은 4년 만에 실시되는 대규모 미한연합군사훈련입니다. 군사적 측면 외에도 정치, 외교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기자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군사적으로는 잘 아시는 대로 지난 2018년 이래로 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4년 동안 그렇게 되어 왔는데요. 축소된 형태에서도 그나마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휘소 연습의 한정에서 진행되어 왔던 건데요. 이 4년 만에 정상화한 겁니다. 또 이런 정상화된 연합훈련을 통해서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네. 군사적으로 연례적인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군사훈련을 정상화함으로써 이에 따른 정치적, 외교적 의미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이 정치적으로는 아무래도 과거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를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훈련을 축소하고 또 중단하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정상화했다는 것은 이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미군과 한국군의 정례적인 훈련은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예. 북한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금 장기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교착 상태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북한이 이런 군사훈련에 반발해서 이 도발을 할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이번 연합훈련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관계에서 어쩌면 첫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이 훈련이 일단 외형적으로 과거와 다른 것 역시 실제로 병력이 동원된다. 그런 야외 기동 훈련이다. 이런 점 아니겠습니까? 최 기자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미국과 한국이 실시하는 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과거와 비교해 보면 이제 기동 훈련도 있고요. 한 두 가지가 다르다 이렇게들 이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네. 그 총력전 개념에 따라서 훈련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침공 사태에서 보듯이 현대전은 그 군사력, 병력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은 그 외교 안보는 물론이고 테러, 경제, 원자력 발전소 공격, 사이버 공격, 피난민 발생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도 당연히 군사력 그 이동 같은 그런 그 훈련도 하지만 외교, 정보, 군사, 경제, 테러 등 정부가 나서서 비상 상황 그러니까 총력전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연습하는 이런 것이 하나 이제 과거와 좀 다른 점이고요. 또 네. 하나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기동훈련입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2018년을 마지막으로 기동훈련을 하지 않고 지휘소 훈련만 했었습니다. 지휘소 훈련은 그 실병력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적군이 여기를 그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자. 이런 일종의 가상훈련을 하는 거죠. 이거는 역시 그 코로나 상황도 있고 또 북한을 그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한 것인데 아시는 대로 한국이 지난 4년간 거의 훈련을 안 하다시피 한 이랬는데 북한이 이런 조치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오히려 상당히 지금 악화된 상태에서 악화됐기 때문에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북한하고 무슨 그 대담한 어떤 것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북한을 의식해서 이런 걸 하지 말자 이런 결정을 내리고 4년 만에 이제 보면은 정식으로 훈련을 그 재개하는 그런 건데요. 특히 이제 기동훈련을 새로 하는 실병력이 투입돼서 하는 기동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육군, 해군, 공군이 모두 참여를 하는데요. 대대급 또는 여단급 기동훈련을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13개를 이번 그 훈련 기간에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윤 대통령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실전과 똑같은 연습만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빈틈없는 안보 태세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번 훈련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아니라 한국군 대장이 총지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 뭐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것의 그 의미 같은 거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거는 그 미국과 한국 당국의 합의에 따른 겁니다. 예. 이 전시 작전권, 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이렇게 지난해 12월에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합의를 한 건데요. 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그 지금 이제 조건에 따른 전환이라고 해서 두 나라가 세 가지 이제 검증 절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운영 능력 IOC라는 게 있고요. 완전 운영 능력 FOC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임무 수행 능력 FMC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그 앞으로 창설될 미래 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 능력을 3단계로 설정을 해서 이 각각의 단계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고요. 이 네. 검증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이 한국인 연합사 부사령관이 지휘관 역할을 맡아서 이 평가를 시행키로 그렇게 합의를 한 건데요. 지금 이 여기에 따르면은 첫 단계인 기본 운영 능력은 지금 검증이 마무리가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완전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진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네.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말하자면 이 검증 절차를 한국군 대장이 총지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이런 말하자면 한국군 대장의 그 지휘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17일 순항미사일 두 발을 쏜 데 이어서 연일 이번 훈련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이 훈련을 명분 삼아서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까요?
뭐 지금으로서는 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북한이 그 3월부터 한경도 그 풍계리 핵실험장 이제 3번경도 복구를 시작을 해서 5월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 풍계리가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기폭 실험 실험까지 지금 마쳤기 때문에 기계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핵실험 준비는 다 지금 5월 말에는 지금 마친 걸로 돼 있는데 지난 한 두세 달간 뭐 핵실험이 안 이루어져 있고 북한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그 침묵 뒤에는 역시 그 중국이 있는 게 아닌가 그 이런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그 북한 핵 개발을 반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핵실험을 하는 것은 그 북한의 자유지만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중국으로서는 석유 공급을 끊겠다 이런 압박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좀 그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는 게 아닌가 또는 이를 달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 관측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그 북한의 입장이 예를 들어서 핵실험은 북한이 가진 이제 최고의 도발 수단인데요. 네. 북한의 의도는 이제 그 핵실험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을 해서 제재를 풀자 이것이 이제 북한의 의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미국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그 군사적 경고 압박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은 북한으로서는 그 미국을 압박하려는 게 의도인데 미국이 여기서 말려들지 않으면은 핵실험을 하고도 그 뒷감당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또 미국의 태도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어느 것이 맞는지 이런 것은 지금 단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북한은 이 미한연합훈련에 대해서 지금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까?
예, 그 북한의 주장은 사실 이 한미훈련이 한반도 정세를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들을 통해서 이 훈련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그동안에 늘 했던 말하자면 북침 실전 연습이라는 주장을 또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번에 이제 4년 만에 정상화돼서 실행되는 을지 프리덤 쉴드 연습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전제로 한 가장 모험적인 북침 실전 연습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북한의 선전 매체들도 상당히 이제 강도 높게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당국은 이 미한 연합 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 훈련이고 또 군대가 훈련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사전에 북한에 통보하고 하지 않느냐 또 북한이 원한다면 참관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한편 러시아 전폭기가 23일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혹 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 전폭기죠. TU-95 두 대 그리고 이제 수호의 전투기가 23일 그 한국의 동해에 있는 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를 파악한 그 한국 공군이 F-16 전투기가 긴급 출격을 했고 러시아 전폭기가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방공 식별 구역을 벗어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23일은 그 미한연합 훈련이 시작된 그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전폭기를 동원해서 미한 훈련에 대해서 일종의 그 군사적 시위를 벌였다. 이렇게들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국의 반응이 어떤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이번 연합훈련에 대한 그 중국 어디 뭐 어떤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 공식적인 입장은 특별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중국 당국은 그동안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고요. 예. 이번 훈련과 관련해서는 관영 매체들이 상당히 높은 수위의 비판적인 그런 논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관영 매체들의 입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신화사 통신, 관영 통신이죠. 신화 통신은 이번 훈련으로 한반도 주변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중국은 주변 안전 환경에 영향이 미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강경하게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민일보, 공산당 기관지죠. 중국 공산당 예.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의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이번 훈련이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서 동북아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도 위해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 훈련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략의 일환으로 이 아태 지역 일대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움직여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이 한반도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화약고로 만들고 한반도 주변 정세에 최고조의 긴장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강도 높은 그런 비판입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두 나라가 1992년 8월 24일 국교를 수립했으니까 이제 꼭 30년이 된 건데요. 한국과 중국은 6.25 전쟁 때는 서로 총구리를 마주하고 싸웠는데요. 이 국교 수립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그야말로 상전 벽계가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전 벽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꼭 30년 전이죠. 예. 1992년 8월 24일에 당시에 한국의 이상옥 외무장관 그리고 중국은 첸지천 외교부장이 베이징의 랴오이타이 국빈관에서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 국교가 정식으로 수립됐는데요.
예.
이 당시에 이 한국과 중국의 외교관계 정상화는 이 탈냉전 기류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한국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국방외교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방외교의 말하자면 핵심은 소련, 중국 이런 그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일환으로 추구됐었고 또 그것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상전벽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한국과 중국 관계는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외교적으로는 두 나라가 현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돼 있고요. 이것은 예. 사실상 동맹 관계를 빼면은 가장 높은 수위에 말하자면 외교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정치 외교보다도 가장 괄목할 만한 분야가 바로 경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 경제적으로 보면은 92년 30년 전에 수교 당시에 두 나라의 교역액이 연간 63억 달러에 그쳤었는데요.
예.
지난해 보면은 이것이 3,6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네.
50배가 넘게 그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현재 한국의 대중국 교역액은 그 규모면에서 두 번째인 미국 그리고 세 번째인 일본의 교역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또 한국과 중국의 인적 교류도 30년 전에는 연간 13만 명에 불과했었지만 이 코로나 사태로 그 인적 교류가 좀 뜸한 코비드 기간 이전이죠. 2019년 상황을 보면
예.
양국 간 인적 교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국과 중국은 사실 굉장히 가까운 이웃이기도 하지만
예.
경제적으로도 이 미국과 일본을 크게 뛰어넘는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25%를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자면 비약할 만한 교역 상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30년 전에 처음으로 이 교류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뭐 감히 뭐 상상이나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4일 축하 서한을 주고받았는데요. 혹시 여기에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네, 한국과 중국이 이날 그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서울과 베이징에서 이제 각각 기념식, 여러 행사 이런 것을 가졌는데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이제 서한을 교환을 했습니다. 공개된 서한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제 그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은 그동안 그 한국과 중국 간의 그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시진핑 주석의 이제 방안을 기대해서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 이런 하나 의지의 표명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역시 북한 핵실험 포함한 북한 핵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제일 강력한 지렛대를 가진 중국이 좀 나서서 북한 핵 실험을 안 하게 또 핵 문제에 대해서 좀 건설적인 역할을 해다오 이렇게 그 촉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시진핑 주석은 서한에서 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배려해야 된다 이런 그 문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중국이 말하는 이제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것은 타이완 문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은 중국의 그 일종의 그 지방 영토 한 개 지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한국이 미국 편에 붙지 마라 이런 하나의 뜻을 보낸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대한 우려 이런 내용인데 역시 그 중대한 우려는 한국에 배치된 이제 사드 고고도 미사일 예. 방어 체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도 점잖은 어조로 역시 그 타이완 사드 이 문제를 그 서한에서 거론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한중 관계가 그 경제적으로 밀착한 데 비해서 정치적으로는 꽤 지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좀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으로 사실 최대 교역국으로 지금 발전한 것과는 달리 정치적으로는 사실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북한 핵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이런 한반도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 양국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자, 이 중국은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유일한 동맹이고 또 주요 정치 현안 여기에서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예.
한국은 지금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뿐 아니라 외교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별도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동시에 활용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경제, 정치, 안보 면에서 불균형이 있는데요.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는 안보와 경제 모두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안미 경중,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과는 안보 그리고 중국과는 경제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 외교 정책을 폈지만 지금 한국의 새 정부죠.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견제를 목표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도체 동맹이죠. 칩4에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또 가치 외교로 말하자면 권위주의 정부와 민주주의 정부 구도로 강조를 하면서 지금 미국이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전략에 한국 새 정부가 적극 호응하면서 사실 중국과 새로운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민감한 문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네,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이제 한국 중국 간의 이제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인데. 예.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그 2016년이죠. 당시 그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는데요. 중국이 굉장히 여기 그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관광객 그 중단 등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고요. 그 후 등장한 그 한국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이 같은 그 경제 보복 조치를 풀기 위해서 사드 관련해서 그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요. 사드 그 추가 배치를 안 하고 또 미한일 군사 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동참하지 않는다. 이것이 한국이 그 중국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그 입장을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것이 일종의 그 한국 정부가 중국에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새로 등장한 윤석열 정부도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그 사드는 기본적으로 그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인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그 좀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주권 침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입장이고 또 사드 기지는 이달 안에 정상화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문제를 그 한국과 중국이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몇 달 안에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NPT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소식인데요. 26일 회의가 끝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 이런 최종 선언문 초안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초안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전해졌는데요. 26일이면은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사전 녹음하는 날짜인데 이 예. 최종 말하자면 선언문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안에 보면은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북한이 NPT에 의한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지체 없이 NPT에 복귀하고 모든 핵활동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규정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초안 내용은 NPT 평가회의가 5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그동안 예. 줄곧 지적돼 왔던 사안입니다. 이 북한이 NPT에 말하자면 규정을 어기면서 지금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예. 또 핵 보유국의 지위도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NPT 회의 차원에서의 반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북한이 NPT에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최 기자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북한은 그 지난 한 30년간 그 NPT에 대해서 가입과 탈퇴를 반복한 굉장히 특이한 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1985년에 NPT에 이제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에 영변 그 핵시설에서 그 수상한 움직임이 발견돼서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1993년 3월에 NPT를 탈퇴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그 미북 제네바 합의가 체결이 됐죠. 그래서 북한이 당시에 탈퇴를 유보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로부터 거의 한 10년 뒤 흘러서 2차 그 북한 핵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월에 또다시 북한이 그 NPT에서 탈퇴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은 그 NPT 가입국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서 북한은 19일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비핵화할 뜻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는데 그러면 사실상의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뭐 사실상 지금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관련 당국들 그리고 민간 단체들이 지금 북한이 40기 또는 그거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제사회는 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비핵화 협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견지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앞서서 김여정의 담화가 북한이 비핵화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사실 김여정의 담화는 비핵화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기보다는 비핵화의 여건이나 요건이 지금 달라졌다. 그리고 예. 이 비핵화 문제는 한국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담화를 보면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인데 우리의 국채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맞보겠다는 발상은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네. 이미 핵보유국을 지위를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에서 점점 더 어렵고 큰 어떤 보상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 5년째 고강도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그 문제인데요. 북한 노동신문에 보면은 과거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장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그 노동신문이 우리는 그 공기와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 이런 그 주장도 한 적이 있고요. 아마 북한의 의도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에서 제재를 하지만 이 같은 제재는 우리가 얼마든지 버틸 수 있고 이렇게 계속 버텨서 핵 보유국 그 계속 남겠다 이런 아마 이런 주장으로 보이는데요. 그것은 이제 북한의 하나의 주장이고 외부 전문가들은 이미 그 북한이 그 지난 5년간의 그 국제적인 고강도 제재로 인해서 상당히 가용 자원이 그 이미 고갈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그 경제기관들의 추계에 따르면 벌써 그 북한이 지난 5년간의 그 고강도 제재로 인해서 외환난, 물가난, 물자난 이런 것을 겪고 있고 물가는 지금 상당히 올랐고 공장과 기업소는 지금 돌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정도로 계속 그 경제난을 겪으면은 상당히 북한이 지금 추구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달성하기 힘들고 이것이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북한이 어느 정도 버티다가 결단을 내릴지 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것이 상당히 북한이 앞으로 어느 정도 버틸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은 이 제재를 좀 풀어라 이런 그 일관된 주장인데 이 제재를 풀려면 일단 미국과 대화를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조건은 아니고요. 그동안의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보면 여러 차례 진화를 하면서 사실 지금은 이제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네.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아이템을 비핵화의 아이템을 정리를 해서 북한이 특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 여기에 따른 상응 조치로 미국이 제공할 그런 보상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북한이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제재가 전면 해제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민생과 관련한 제재를 비핵화의 일정 단계에서 완화한다든지 해제한다든지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대화가 상당히 필수적인 것이고요. 또 그 전면적인 제재는 비록 일부 제재 완화가 비핵화 협상의 과정 중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를 완료하는 그런 시점에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미한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됐다는 소식과 함께 한중 수교 30주년 소식 그리고 뉴욕에서 열린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VOA.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 도박의 도시로 유명한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에서 1시간 정도만 달리면 후버댐이란 큰 댐이 나오는데요.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당시에 건설된 댐입니다. 이 후버댐은 20세기 건축공학이 이뤄낸 걸작품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댐 이름의 주인공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그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 허버트 후버는 1874년에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대장장이셨는데 내가 6살 때 심장마비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뒤에는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난 9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 여러 친척 집을 옮겨 다니다가 서북부 오레곤주의 삼촌 집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녔는데 사실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캘리포니아주에 스탠포드란 대학이 새로 생기는데 등록금이 무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스탠포드에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질학을 전공해서 스탠포드 1회 졸업생이 됐는데 졸업한 뒤에는 광산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는 일을 맡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 광산 자문회사를 세웠는데요. 버마 은광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광산 기술에 대해서 쓴 책이 인기를 끌면서 마흔 무렵에는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고아 소년이 백만장자가 된 거죠.
네, 허버트 후버는 원래 광산 기사였고 기업가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냈는데요. 1914년 여름 후버가 영국 런던에 살고 있을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역사학자 조진애시 박사는 이 전쟁이 허버트 후보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영국 주재 미국 대사가 후보에게 외국에 나와 있는 미국인들이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해외에 있던 많은 미국인들이 런던에 와서 귀국할 방도를 찾고 있었거든요. 후보가 이 일을 맡아서 10만 명이 넘는 미국인 여행자들이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이 일을 해내고 나니까 이번에는 벨기에인들을 위한 구호활동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당시 벨기에가 독일에 점령당한 상태였는데 벨기에는 식량을 자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식량을 수입해야 했는데 해상이 봉쇄돼서 식량을 들여올 수가 없었죠. 형편이 이러니까 중립국 미국의 시민인 허버트 후보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일종의 국제 구호활동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다른 나라에 점령된 상태에 있는 한 나라 전체를 위해서 이런 대규모 구호 노력이 진행된 일은 그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네슈 박사는 말했습니다. 점령군인 독일 군인들에게 식량을 뺏기지 않고 굶주리는 벨기에인들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후보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It's a long story. He made himself a hero, a humanitarian hero.
얘기하자면 깁니다만은 이 일로 후보가 영웅이 됐습니다. 인도주의 구호활동가로서 영웅이 된 거죠. 난민구제위원회를 조직해서 매일 9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벨기에 사람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요. 일부 프랑스 사람들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이런 훌륭한 일을 해낸 사람으로서 후보가 일반 대중의 눈에 국제적인 영웅으로 비춰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후보가 공직에 진출하게 됐죠.
1917년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새로 미국 식량국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초대 식량국장으로 허버트 후보를 임명했는데요. 후보 식량국장은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힘쓰면서 동시에 식량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과 연합국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후보를 유럽으로 파견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의 전쟁 복구 노력을 돕고 식량을 지원하는 일을 맡긴 건데요. 후보는 이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고요. 다음 하딩 행정부와 콜리지 행정부에서 상무 장관을 지내게 됩니다.
후보가 상무 장관이었는데요. 다른 모든 부서의 차관을 겸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후보의 영향력이 담당 부서였던 상무부를 넘어서요. 모든 부서에 두루 미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후보는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하루 12시간이던 철강업계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기업인들에게 촉구했죠. 또 미국 수로와 운항 개발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상무장관으로서 후보는 미국 상품의 표준화를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미국 상품 수출을 늘리고 생산 과정에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927년 4월, 미국 남부 미시시피강 유역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 지난해 여름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미 강물이 많이 불어난 상태였는데 결국 미시시피주 그린빌 인근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이 모두 물에 잠겼다.
네, 1927년에 발생한 미시시피 대홍수 얘기인데요. 이 홍수로 7개 주에서 250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됐는데요. 이때 재난 구호활동을 지휘한 사람이 허버트 후보 상무장관이었다고 역사학자 조지 네시 박사는 말했습니다.
당시 쿨리지 대통령이 홍수로 집을 잃은 수재민들을 돕는 일을 후보 장관에게 맡긴 겁니다. 후보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인들에게 기부금을 호소하고요. 또 수재민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로 나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후보 이름이 미국인들 사이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마침 쿨리지 대통령이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동안과 전쟁이 끝난 후에 해외에서 박애주의자로 명성을 얻었다면 이번에는 국내에서 같은 미국인들을 도우면서 영웅으로 떠오른 건데요. 덕분에 허버트 후보는 다음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미국은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난과의 싸움에서 마지막 승리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극빈자 수용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냄비에 닭고기를, 모든 차고에 자동차를 약속하겠습니다.
1928년 허버트 후보는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런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꺼이 후보에게 표를 던졌는데요. 하지만 후보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미국은 경제 대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 증권시장의 주가가 추락하면서 수천 개에 달하는 은행과 기업이 문을 닫았고요. 12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929년 10월에 미국 증권시장이 붕괴했는데요.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몇 달 안 됐을 때 일이었습니다. 증권시장이 붕괴하자 후보는 이전에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행정부가 나서서 경기 침체를 해결하는 일을 떠맡은 겁니다. 그때까지 미국에서는 경제가 좋지 않아도 대통령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후보는 그런 관점을 거부한 거죠. 기업계와 노조 지도자들을 불러모아서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달라고 촉구했고요. 또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미국인들에게 주변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있으면 자원해서 도와주라고 부탁했습니다. 미국 은행 제도와 산업 제도를 개혁하려 했고요.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과 은행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부흥금융공사를 설립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결국 후보 대통령은 미국을 대공황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대공황의 충격이 가시고 후보 대통령이 사망한 뒤에 새로 자료가 공개되면서 후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후보 대통령은 미국에서 최악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But Hoover saw himself as very much active leader.
후보는 스스로 굉장히 적극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원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구호 노력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그런 일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후보 대통령이 대공황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을 외면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후보 대통령이 사망한 뒤에 개인적인 문서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후보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들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한 건 아니란 사실을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후보 대통령이 한 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요. 후보 대통령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해서 오히려 후보 대통령 정책 때문에 경기 회복이 늦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보 대통령의 전기를 쓴 역사학자 조지 내시 박사는 후보 대통령이 오늘날 정치에서 고아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이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그 어느 쪽도 후보 대통령을 자신들의 유산으로 포함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허버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업적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박애주의자로 기억할 수 있다고 내시 박사는 말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벨기에와 러시아,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식량을 원조하는 일을 했는데요. 나중에 미시시피강 홍수 피해자들을 돕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후보가 도와준 사람들을 다 합친다면은 대단한 숫자죠. 수천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허버트 후보의 유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모교 스탠포드 대학교에 도서관을 설립했는데요. 지금 후버 전쟁 혁명 평화 연구소라고 부르는 곳이죠. 후보는 이 연구소가 평화를 증진시키고 끔찍한 전쟁을 막기 위한 연구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면서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31대 허버트 후보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7월 터키와 북부 시리아를 연결하는 밥 알하와 국경 통로 개방을 둘러싸고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곳은 시리아 국민 수백만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통로로 유일하게 열려있는 곳입니다. 불행하게도 러시아는 자신의 입장을 남용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통로를 12개월 더 개방하는 결정에서 홀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러시아는 재승인 가능성을 열어놓고 통로 개방 기한을 6개월로 하고 단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이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 7월 12일 유엔 안보리는 밥 알하와 국경 통로를 6개월간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동맹국들은 이 통로를 열어두기 위해 기권함으로써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허용했습니다. 미국이 기권한 이유는 민간단체와 유엔 사무총장, 인도주의 단체들이 결의안 인도주의 지원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빌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부대표는 11년 내전으로 고통받는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안보리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어떤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humanitarian needs in Syria are greater than they have ever been. When the Security Council took up this issue,
리처드 밀스 미국 대표부 부대표는 지금은 시리아의 인도주의적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안보리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유엔 사무총장은 더 많은 지원을 요청했으며 유엔 기구와 민간단체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슬프고 가슴 아프게도 시리아 사람들 역시 더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한 나라는 이런 인도주의적 요청을 우선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밀스 대사는 2011년 시리아 분쟁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는 시리아에 대한 17개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Throughout this time, Russia has only sought to shield the Assad regime from accountability.
밀스 대사는 러시아는 그동안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침해와 화학무기 사용을 두둔하려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순수한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정치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밀스 대사는 미국은 취약한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고통받아온 시리아인들과 시리아인의 요구를 정치보다 우선시하려는 뉴욕의 지도자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며 시리아 사람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우리를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국민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국제사회는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더 이상 정치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